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중 식구 여러분, 마중 진행을 맡은 유진 목사입니다. 오늘 주옥화 집사님, 송희 자매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옥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송희입니다.
네. 오늘은 사무엘 상하 말씀을 살펴보면서 마중에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무엘 상하는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사무엘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된 역사가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은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서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인 사무엘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지나 왕정시대로 나아가는 매우 중요한 전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특히 인간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고 또 넘어져 실패하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사울 왕이 40년 정도 통치하고 다윗 왕이 40년 동안 통치합니다. 솔로몬은 몇 년 동안 통치했는지 아세요?
40년이요?
네, 맞습니다. 40년. 세 왕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울,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면서 따랐던 다윗, 그리고 위대한 지혜를 가지고 성전을 세웠지만 결국에는 사울처럼 하나님을 버렸던 솔로몬. 이 세 왕을 나란히 비교하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지를 좋은 예시로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40년, 120년인데요. 네. 어느 사람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모세의 나이요?
네, 모세가 40년을 애굽에서 살았고 40년을 광야에서 살았고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의 네. 지도자로 살았죠. 성막을 짓고 광야를 지었죠. 그래서 마치 애굽에서 살았던 40년의 세월은 사울 왕의 통치에 묘사가 되기도 하고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았던 다윗처럼 광야를 배우는 시절로 모세의 시간이 40년 동안 이어지고 성막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살아갔던 솔로몬의 시간과 비교되는 그렇게 나란히 비추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세 번의 40일을 보내세요.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신하셔서 성전에 인사드리러 올 때까지 40일 동안의 애굽에서의 시간, 그리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면서 금식하셨던 시간,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온전한 성전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던 시간. 그래서 이 세 번의 40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여정을 또 하나님과 함께 관계하는 방식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그렇게 신학자들이 설명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발견하면서 이 사울왕의 통치의 방식은 어떠한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방식은 어떠한가, 또 다윗왕이 통치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방식이 어떠한가, 똑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죄도 짓고 똑같이 실패도 하고 전쟁도 하고 기근도 있고 심지어 교만에서 넘어지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과 사울의 관계의 방식, 다윗의 관계의 방식은 어떠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오늘 나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해야 하는지를 배우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옥하 집사님께서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 같이 함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네, 사무엘상 1장은 한나의 개인적인 고통과 절망으로 시작됩니다.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성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큰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것이 한나에게는 사회적 압박과 더불어 개인적인 고통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지금 읽은 말씀은 한나의 개인적인 고통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이야기이지만 여기에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측면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 한나가 나그네인 엘가나와 함께 예배드리러 성전에 가는 장면으로 시작하네요.
네, 이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에 등장하는 여인들 중에 부림의 여인들이 많이 등장하죠. 여러분 기억하시는 이름 혹시 있으실까요?
사라.
네, 사라도 그렇고 네, 리브가도 네. 그렇고 또 이어지는 우리 이 언약의 백성들이 부림을 겪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은 네.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사람의 자연스러운 몸으로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네.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시는 어떤 반복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나의 부림으로 사무엘 상하가 시작된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낳기 전까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준비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순조롭게 받을 만큼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사실은 고발하고 있는 장면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만이 이 부림에 대해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현실 속에 네. 하나님께서 침투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네.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부림이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을 나올 수 없는 존재이고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이 사실은 구약에서도 계속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구약에서 어떤 불임의 사건,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더딘 것처럼 보일 때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현 상태를 직면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적용될 수 있는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나는 매우 가난한 자로, 애통한 자로, 비천한 자로, 배고프고 목마른 자로, 바로 팔복의 주인공으로 이 한나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것은 그의 가난함과 애통함과 목마름과 그 줄인 것을 하나님밖에 채우실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엘가나와 함께 성막에서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나그네 한 명에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일이 흔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갈등도 매우 컸습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다는 사실이 분인나와 비교했을 때 더 큰 괴로움이 되었겠네요.
맞아요.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분인나가 한나를 심하게 괴롭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 분인나의 행동은 단순히 괴롭힘을 넘어선 심리적인 폭력에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때리는 것만 폭력이 아니라 말로 또 눈빛으로 경멸과 무시하는 행동으로 사실은 폭력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단절하고 경계를 지으면서 그 한나가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여성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 신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사회적인 편견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한나에게는 상당히 큰 불명예였을 것입니다. 분인나는 그 점을 집요하게 공격한 것이죠.
아, 그러네요. 사람들에게는 말하기 어려운 수치와 아픔이었을 테니까 더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걸 하나님 앞에서 풀어내기로 결심한 거군요.
네, 집사님. 한나는 이 고통을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10절에 보면 마음이 슬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단순히 슬픔을 넘어서 마음 깊은 곳에 흘러나오는 아픔, 단장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당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는 보통 소리를 내어서 읊조리며 기도했는데 한나는 속으로 조용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아플 때는 소리도 못 내면서 고통스럽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네.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올려진 깊고도 개인적인 고백인 것을 보여줍니다. 한나의 기도를 읽어보겠습니다. 송희 자매님이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읽어주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자신의 고통을 아주 솔직하게 털어놓았네요. 내 주여, 나의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이렇게요.
네, 여기서 심정을 쏟아놓았다라는 표현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어드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나가 자신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다는 고백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 말을 듣고 한나의 진심을 이해하고 그녀에게 평안이 돌아가라고 축복을 내립니다.
엘리 제사장이 축복하자 한나의 마음이 평안을 얻었다고 말하네요.
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얼굴에 더 이상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아직 아기를 가진 것은 아니잖아요. 네. 아직 응답을 받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으로 평안을 얻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 응답을 받기도 전인데 평안을 얻었다고 하는 걸 보니까 한나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전적인 믿음의 반응일 것입니다. 두 분은 응답이 있기도 전에 기도를 하고서 이렇게 한나처럼 평화를 누리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우리 집사님 나눠주시겠어요?
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때로는 울며 이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막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아, 예수님이 날 위해 생명을 주셨는데 이렇게 하시는 데에는 어떤 뜻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아, 하나님은 여기서 나를 건지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멘. 우리 송희 자매님은요?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어떤 그 학교 다닐 때 좀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상황은 변하지 않았었는데 그냥 주님 앞에 그냥 무릎 꿇고 울기만 했더니 하나님이 다 안다라는 마음과 어떤 위로를 주시는 평안을 느꼈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 참 감사했어요.
네.
결국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한나는 약속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고요. 아, 저라면 그런 결심을 잘 지키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네, 한나의 신앙의 놀라운 점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아들을 간절히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이를 평생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들을 낳은 후에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 속에는 한나가 받은 기도 응답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들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성소로 데려가 한나는 하나님께 아들을 바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깊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저는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 오해하는 부분이 인상 깊어요.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잖아요. 한나의 기도가 너무 감정적이어서 그런 오해를 한 걸까요?
네, 당시 제사장은 성전에서 사람들의 기도를 돕고 그들을 축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기도는 다른 사람들의 형식적인 기도와는 달랐고 한나의 기도가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진심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마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형식이나 방법이 아니라 그 마음의 진실성,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의지와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네,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 술에 취했다고 오해했을 때 했던 반응도 저에게는 참 인상적이었어요.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진심을 잘 설명했잖아요. 저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으면 기운이 푹 빠지는데 한나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한나의 이런 장면은 꼭 집사님 보는 것 같아요. 상황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직하게 대면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한나의 신앙적인 성숙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오해보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것을 초점을 두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라고 축복해줬지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간절한 기도에 결국 응답하셨어요. 아들인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한나가 서원 기도로 약속했던 것처럼 어린 사무엘이 성소에서 자라게 되었고요. 간절하게 기도해서 낳은 아들을 떠나보내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한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긴 거잖아요.
네. 한나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며 자녀의 미래와 양육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사무엘을 놀랍게 사용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시며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쓰신 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닙니다. 한나의 믿음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아이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우신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며 기도하는 법이 무엇인가 배우고 그 기도에 응답받은 후에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네요.
네, 한나의 이야기는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우리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깊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매달렸고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구한 것을 받는 것이 목적인가? 아니면 그것을 받고 아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과 상대하는, 하나님과 반응하는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믿음을 드리고 믿음을 받으시고 또 아들을 주시고 아들을 받으시는 이 상호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한나를 통해서 가르쳐주시는 기도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고통 속에서 탄식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야곱이 얍복강에서 씨름하며 하나님께 붙잡힌 것처럼 다윗이 동굴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부르짖은 것처럼 말입니다. 한나의 기도도 그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고통과 바람을 토해내며 절박하게 매달린 것이죠.
그래서 한나의 간절한 기도와 그 헌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잖아요.
네, 그녀는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한나는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렸고 아들을 포기해 내어놓습니다. 그 한나가 원했던 것은 아들을 가지는 엄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자신이 누구인지 축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무엇을 응답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하셨고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는 선하신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 한나에게 중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나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 방법, 우리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때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응답이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분의 때가 옳다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 우리가 다시 우리를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정말 놀라운 믿음이에요. 한나는 자신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갔던 것 같아요.
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실망할 때가 많거든요. 응답이 늦어질 때나 또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좌절하고 하나님을 또 의심하고 그랬어요. 하지만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 믿음의 기도와 간구가 정말 배우고 싶은 한 모습입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 그 은혜가 우리 마중 식구들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마중 식구들 계속 기억하실 수 있도록 조카 집사님, 송희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한나를 오늘 보았습니다. 술 취한 것으로 보일 만큼 간절히 기도했던 한나는 아들을 낳자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지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겠지요.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께 언제나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그 모든 것이 왔음을 기억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가 되고 싶습니다. 북조선의 마중 식구들을 한나를 읽으며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 그러나 한나처럼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절박한 마음으로 나아가 기도함으로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날마다 깊게 깊게 쌓여가는 북조선의 마중 식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나가 만군의 여호와여 만인을 주의 요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종 두 번이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요종일 뿐이라고 고백하며 기도 응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나님께서 혹 기도하는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시면 거절하지 마시기를 기도하는 한나의 그 작은 마음을 주님 믿음이라 여겨주시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 그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했던 그 사무엘을 그의 자궁에 넣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날 듣고 있는 아버지 모든 주님의 성도들도 아버지께서 오직 응답하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질 때 생명이 우리에게 출산되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때에 온전한 방식으로 주님의 약속을 이루실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기다리고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마중 식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북조선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계십니다.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미소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순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죠. 오늘이 벌써 2024년의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자, 한 해 동안 함께 방송에 오면서 미소자매는 한 해 동안 어땠는지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요.
네, 저는 2024년 동안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꽤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네, 여유 시간이 많이 없어서 항상 네네. 네, 그 시간을 체크하면서 막 시간에 쫓기듯이 살았었는데요.
네.
네, 다음 해에는 좀 더 자유 시간도 갖고 네.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순이자매는 어때요? 한 해 동안 어땠나요?
네, 저도 미소자매처럼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살았던 한 해인 것 같아요. 뭐 이래저래 할 일도 많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쉬는 시간이 없이 한 해를 쭉 보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마지막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되게 열심히 산 제 자신이 기특하고 이 모든 또 한 해를 무사히 보낼 수 있게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한테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또 두 자매님이 아주 열심히 살았다고 하니까 또 보기가 좋네요. 자, 또 한 해 동안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함께 많은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하면서 오늘 또 함께 또 마무리 한 해 잘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두 자매님께 제가 질문을 하면서 시작해 보려고 해요. 자, 성경에는 수도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라, 간구하라, 또 너희 신음에도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이 자주 나오잖아요. 자, 그렇다면 두 자매님은 말씀에 나온 것처럼 기도에서 모든 걸 다 응답받고 또 그래서 늘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기도했는데도 아직 응답이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기도하면서도 답답함을 느낄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비단 미소자매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기도에 대한 회의감, 또 실망감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종종 찾아와서 그때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끝도 없이 침묵하시는 것만 같고 정말 기도하면 듣고 계시기는 하나 싶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점점 기도에 대한 실망감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정말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것도 사실인 거고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너무 응답이 없으시니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이 생기기도 하고 또 서운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기는 한 건지 의심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도 응답이 없어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도 다 아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글쎄요. 하나님 뜻에 맞지 않은 기도여서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또 다른 질문을 먼저 던져봐야 해요. 어떤 질문인가? 바로 우리가 기도하면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할까요?
생각해보니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생각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마치 우상으로 섬기는 것과 똑같이 섬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세상에는 참 많은 종교가 있죠. 그리고 각각의 종교마다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하는 기도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북조선에서 있을 때도 물을 떠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달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네, 그렇죠.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들이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도록 그에 걸맞는 치성을 올려드립니다.
치성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쉽게 이야기해서 신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줄 만한 정성을 이야기해요. 그게 어떤 경우에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육신의 고행이 될 수도 있고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삼천배 같은 게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주술적인 특별한 행동들, 예를 들어 부적을 가지고 다닌다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탑을 쌓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 본 적 없나요?
네, 저는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신들이 원하는 행위와 정성을 보인 후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기도응답에 대한 정당성을 신에게 올려드린 자기의 치성에서 찾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나요?
자기의 신을 위해 정성을 올려드린 후 거기에 대한 대가를 원하는 걸 들어달라고 한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인가요?
뭐 예를 들어서 병이 들었을 때 금식 기도를 할 테니 병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다든지 40일 동안 매일 작정해서 기도할 테니 내 자식이 원하는 직업을 갖게 해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게 여기에 해당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생각하는 수고와 헌신과 노력을 해놓고 이걸 근거 삼아서 하나님께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생각해보니 저도 하나님께 조건을 걸고 내가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 꼭 제가 원하는 거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많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도 다른 신들처럼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거기에 대한 대가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치성을 올려드려야 기도에 응답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자 우리는 여기서 아까 했던 질문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하는 걸까? 자, 우리는 또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글쎄요. 치성 때문이 아니라고 하니 더 모르겠어요. 왜 응답하셔야 하는 건가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던 거군요.
네, 맞아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누가복음 말씀에서도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자,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주시는데 자, 가장 먼저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시작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전제로 시작하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또 모르는 걸 넘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거나 받아들이지도 않았으면서 기도하는 건 마치 옆집 아저씨한테 나 저거 필요하니까 사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떤 의미인지 바로 이해가 가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형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있네 없네 하는 건 마치 옆집 아저씨가 자기가 원하는 거 안 사줬다고 토라지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시라면 굳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달라는 제자의 요청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었는지 그 관계가 형성되었는지부터 확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네, 맞아요.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런데 이게 또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어떤 점에서 간단하지 않다고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만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십자가의 은혜를 듣기만 했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마치 큰 장벽처럼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은혜는 머리로 납득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는 건가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직 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장벽으로만 느껴지고 그 장벽을 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가장 먼저 이 문제부터 붙잡고 하나님과 단판을 지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씨름하기 시작할 때 어느 순간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말씀을 듣고 보니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진다는 것 그 자체가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럼요. 엄청난 축복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응답을 받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건 아, 그렇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신앙의 방황기를 겪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게 가장 궁금해요.
네, 자, 그런데 이것 또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걸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이가 자기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좋은 아빠는 자기가 원하는 걸 뭐든지 들어주는 아빠일 거예요. 사달라고 하는 거 다 사주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다 먹게 해주고 그러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그런 아빠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아이가 생각하기에 좋은 아빠가 아니라 진짜 객관적으로 좋은 아빠는 아이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완급 조절을 해주는 게 진짜 좋은 아빠일 겁니다.
완급 조절을 해준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때는 입에 쓰더라도 건강을 위해서 몸에 좋은 걸 억지로 먹이기도 하고 또 편식을 고치기 위해 냉정하게 굶기기도 하고 잘못된 버릇을 고치기 위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주기도 하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면서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균형 있게 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원망을 들어서라도 지금 아이에게 꼭 필요한 걸 해주는 거 그게 진짜 좋은 아빠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당장은 좋겠지만 아이가 버릇없게 클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이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마냥 좋은 하나님이 되길 바라죠.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아이가 그러는 것처럼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하나님을 좋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원하는 거, 바라는 거 막 즉각 다 주시고 고생 안 시키고 걱정 근심 없게 해주고 뭐 하나 부족한 게 없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에 관심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성숙해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성숙을 위해 완급 조절을 해주신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의 연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미숙아로 남아서 하나님을 다른 잡신 섬기듯이 섬기려 하는 게 아니라 어느새 멋지고 아름답게 성숙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대 이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자녀로 성장해 가길 원하세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한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건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연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보호를 받고 또 필요한 걸 공급받고 또한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를 의미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의 개념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간구하는 이유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는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네, 맞아요. 자, 이것도 예를 들어 설명해보면 아까 이야기하면서 아이에게 객관적으로 정말 좋은 아빠는 아이가 성숙할 수 있도록 시시때때로 필요한 걸 주기도 하지만 주지 않기도 하는 게 좋은 아빠라고 했었죠. 즉, 아이가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은 아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도록 어떤 때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또 어떤 때는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거나 거절하시기도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차츰차츰 성숙하게 되면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의 기도 제목 또한 변하게 돼 있어요.
기도 제목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왕의 자식이 어릴 때는 여느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뭐 원하는 게 사탕이거나 과자, 장난감이겠지만 아이가 장성하게 되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고민하게 되는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백성을 위해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의 믿음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무엇을 고민하고 또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왕의 자녀가 아버지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2절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성장한 왕의 자녀가 아버지와 함께 나라를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길 바라면서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해 가야 함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자 누가복음 1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네, 그렇죠. 자, 그러한 일을 위해서라면 넘쳐 흘러서 우리의 영혼을 아둔하게 만드는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루 쓸 양식만 구할 줄도 알고. 또 4절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소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할 수 있을 만큼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시험에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하라 라고 또 말씀하고 계시죠.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을 만큼 성숙해 가길 원하세요.
기도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네, 그렇죠. 바로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실 때도 있고 또 오랜 시간 지나도 앞에 있는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하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숙을 위해 주시기도 하시고 안 주시기도 한다면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하는 건가요? 그러면 기도가 필요 없는 건 아닐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데 왜 기도해야 하는가?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기도와 또 다른 종교에서 하는 기도와의 차이점이 생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나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만일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거지? 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거지? 그 이유를 묻고 또 응답 없음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마음에 접근해 가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이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떼쓰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로 바뀌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심과 전능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목사님, 그러면 제가 필요한 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런 걸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건가요?
아니요, 당연히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필요한 게 있을 때 반드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다만 기도하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걸 믿고 전적으로 맡기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어떤 건지 새롭게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떼쓰고 무조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숙함을 위한 기도로 바꿔가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할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며 또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가장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걸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완성시켜 가실 것입니다.
아멘. 저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성숙해지길 소망하게 됩니다.
네, 아멘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자녀됨의 특권을 기억하며 기도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꺼이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와 또 북주선의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자, 순이 자매는 어땠나요?
네, 저는 누가복음 읽으면서 이 내용이 주기도문의 내용이잖아요. 네. 저는 저녁에 잘 때마다 주기도문을 자주 외우거든요. 그래서 되게 익숙한 말씀인데 오늘 이렇게 또 새롭게 해석해서 들으니까 아, 내가 했던 기도가 그냥 생각 없이 정말 많이 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네. 앞으로는 좀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나라가 임하실 그 믿음을 믿고 뭔가 성숙된 기도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자, 미소자매는 어땠어요?
저는 오늘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평소에 저는 기도를 할 때 제가 조금 더 필요로 하는 거, 원하는 걸 위주로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하나님, 저는 저의 이런 걸 들어주세요라고 많이 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만 아닌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내가 내가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왜 없으실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그 이유도 제가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 자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할 때 우리의 기도의 질과 또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생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들,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시.